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작년 8월에 기독교를 소개합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쳤었는데 오늘은 좀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실천적인 부분이 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는 선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번에 걸쳐서 설교한 것, 그리고 오늘 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10편을 요약본을 묶어놓은 거를 우리 데스크에 비치를 해두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상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도 공동체에 초청을 받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소개했습니다. 21세기에 사시는 저와 성이 같으신 우리 배 성도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왜 웃으세요? 저는 백영미 집사님 생각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배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근데 잠깐 나오셔서 2000년 뒤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들의 기대는 이거였겠죠. 2000년이나 무르익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더 원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기대했겠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성도님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10시에 드립니다. 성가대도 멋지고 순서마다 이렇게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낭송하고 인도자가 기도하면 다 경청하고 뭐 기도 헌금 뭐 다 고백 잘 드리고요. 광고 말씀도 있어서 또 서로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신나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조직과 운영과 봉사활동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0개 부서로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부서마다 집사님들 또 목장마다 목동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봉사활동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21세기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조직과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그 교회들을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분위기가 그렇군요. 그리고 썰렁합니다.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분들이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구나. 그래서 성경과 신학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한 400년 뒤쯤에 300년 뒤쯤에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거든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뭐 복음주의적 해석, 뭐 경건주의적 해석, 뭐 여러 뭐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개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경 이해를 돕는 이 성서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니죠.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보고 또 나누고 합니다. 영성 함양을 위해서 영적 독서도 우리는 많이 권유하고요. 독서 나눔도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역시 이분들의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럴 때 꼭 썰렁한 분위기에 얘기하는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용감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당신 교회가 몇 시에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뭐 친교할 때는 뭐 밥을 뭘 먹고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뭐 조직이 어떻고 뭐 봉사활동이 어떻고 이런 거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을 때 성도님들이 형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가 만난 주님 때문에 그들은 그 얼마나 깊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 또 얼마나 그분의 세계를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목격하고 경탄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옛 삶을 뭐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진정한 생명의 힘이 어떻게 넘치는지 그래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싶었던 것 제가 2000년 전으로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적인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만한 질문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뭔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연초에도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배란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내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열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드리는 거냐 하면 내 생명의 약동함이 그 안에서만 꿈틀거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의 삶의 표면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고요. 또 카톨릭에서는 매스라고 하죠. 미사. 이 worship이란 말 상당히 동적인 말입니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또 칭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축복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선 기도에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드렸죠. 자 보면요, 이 말은 뭐 언어 뭐 조사를 하고 말고 이전에 굉장히 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아 그게 단가요? 경배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문제 아니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그 표정이라든지 또는 목소리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몸으로 제스처라든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너무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저러고 찬양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찬양이라는 게 리듬이 있고 또 고백에 우리의 심령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뭐 제스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야죠 사실은. 근데 딱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하시니까 저도 쫄아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싶어도 잘 못 움직여지는 뭐 그런 서로의 상호작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디로 보낸다라는 뜻입니까? 나의 삶의 영역으로. 거기 영역으로 보내서서 뭐 하라고요? 내가 받은 그 생명의 힘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펼쳐지도록 내가 애쓰는 그 영역으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반경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크게 본다면 선교, 전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역사나 무슨 뭐 의식의 절차나 아니면 또 뭐 바르게 예배드리는 뭐 자세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만 알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해가 됩니다. 그걸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하면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에 해당하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아무리 아름답게 수행해내고 아무리 신실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그런 거 몰랐습니다. 거의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회자되지 않고 디스커션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러한 말은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포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것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리고 놀람, 경탄,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로구나. 그것을 늘상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놀람, 야 이런 선물이 내게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거야? 그 놀람으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희망을 자기들의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를 이루시고 그 하나됨으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 그것이 이제는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즉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희망,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성도의 희망이어야 마땅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고 그들 안에 부여된 예수의 생명의 힘, 생명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힘이기 때문에 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과 예배와 또 모든 교회 활동과 여러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계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창조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말을 선포한 구절은 수백 군데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만물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고 그것을 일으키는 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사도 요한 같은 분은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말씀, 그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로고스를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것의 실체는 몰랐지만 아, 로고스는 만물의 이치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대번 그거를 끌어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만물의 이치라는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구약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당신들이 얘기하는 로고스의 실체이다, 실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말씀이 지금 헬라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찾고 있던 뭔가 본질과 뭔가 진리, 그것이 그들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지금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너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들은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로고스를 구체화해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성육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와 만물의 근원과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인격이죠. 이제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본 바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다, 이것이죠.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고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고 힘이 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두 가지 사귐을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상대가 누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냐 하면은 자기들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이룬 공동체와 함께 사귐을 갖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뭐 제가 전도했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뭐 객지에서 전도를 했으면 그렇지만 개인집에서 전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십시다. 우리와. 그만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줄 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먼저 사귐을 가집시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모를 정도로 사도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귐의 결과를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죠? 이 사귐의 아웃컴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사귐의 아웃컴은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훌륭한 디렉터가 영화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요. 어떤 연주자가 훌륭한 연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요. 다 나의 외부로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진짜 내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려면 이 즐거움의 통로를 한번 끊어보면 됩니다. 자녀가 뭐 한 30점을 받아온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뭐 영화가 요즘 한 편도 없다라든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축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나가는 족족 뭐 5대 0, 7대 0으로 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끊어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살 맛이 나는가 안 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끊어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끊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남는 삶의 힘이 무엇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무언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조건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만나고 사귀는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참 사랑을 향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기대, 내가 꼭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리라라는 그 열정,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나를 욕해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담대함, 이런 것들의 모든 그런 의지적인 힘이 내 안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솟아나고 있고 이 솟아나는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신앙인이죠. 그러나 외부적인 조건들이 자꾸 끊겨지고 악화되고 해서 내가 살 힘이 안 나고 우울해지고 아 그냥 나는 방콕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의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답은 뭐 스스로 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생존의 그 통로들이 다 끊어지면은 나는 죽었다 라고 아예 미리 죽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의 힘이 없는 거죠. 그거는 생명의 힘이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의지적인 힘, 참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이 서지 않습니다. 밉게 굴면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뭐라고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냥 빼고 합시다 이런 말 나오기 십상이고 생명의 힘이 없는 것이죠.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나서 사랑을 향해서 나의 주변과 나와 또 나의 주변을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긍정적인 힘이 바로 기쁨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어요. 나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힘으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물론 선한 것을 향한 힘이어야 되겠죠. 진리를 향한, 사랑을 향한, 화목을 향한 그런 힘,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한번 쑥스러우시겠지만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보세요. 쑥스러우시.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뭐 고백을 하세요. 지금 혹시 원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그 사랑과 진리를 향한 나의 그 고조된 기대와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서 이 땅 위에서 사시고 죽으시면서도 결코 변치 않으셨던 그 하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기쁨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기쁨과 기대를 우리 지금 심령에 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무슨 의식의 순서가 뭐 있든 뭐 다소 약하든 뭐 엄숙하든 자유롭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거나 괴롭히거나 할 뿐이에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좀 엄숙합니까? 딱딱합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자유스럽습니까? 편안합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참 차분해서 좋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차분하다라는 말이 엄숙하다라는 말인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인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거든요. 핵심은 이것이죠. 핵심은 그 기쁨,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기쁨을 살고 이 기쁨을 또 추구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시각에서 보면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오늘 한 경우, 한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합창교향곡 9번을 쓴 베토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토벤도 배시네요. 배시 3인방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베토벤이 23살 되던 해, 귀가 먹기 전입니다. 독일의 시인 그 프리드리히 쉴러라는 사람이 쓴 환희의 송가라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굉장히, 그러니까 기쁨의 송가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시의 그 메시지를 음악으로 내가 완성해 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54살 되던 해 이제 합창교향곡 9번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고전파 음악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음악이었죠. 그렇죠, 지휘자님? 지금 안 계시네. 다행입니다. 안 계셔서. 아, 그 맞나요? 뒤에가 계셨어요. 이제 이 곡이 이제 그 탄생했을 때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음향의 소리를, 음향과 소리를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음악가로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만하죠. 그다음에 또 육체의 지병도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외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완성한 곡이 합창 교향곡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가사의 내용을 짧게 알고 들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막에는 영어로만 나오니까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곡이 1시간 11분짜리 곡인데 뒤에 몇 분 합창곡이 나와요. 근데 이 합창 단원들은 처음부터 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은 1시간 넘게 지금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고통을 몸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그 합창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솔로 부분이 나오는데 바리톤이 먼저 선창을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오 벗들이여, 단순한 가락이 아니고 더욱 즐거운 가락, 더욱 기쁨에 넘친 가락을 함께 불러보자. 이것은 베토벤이 그 이제 실러의 시의 앞에 이제 덧붙인 그런 내용이 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 그러니까 주의 빛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온 아가씨여,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멋진 아가씨, 기쁨이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불에 취한 듯 열정에 넘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리. 그대의 매력적인 힘은, 기쁨의 매력적인 힘은 가혹한 세상이 쪼개고 깨어버린 것을 다시 뭉치고 결합시키도다. 그대의 날개, 기쁨의 날개에 머물 때 한낱 누추했던 거지는 고귀한 왕자의 형제가 되리라. 그리고 합창합니다. 포옹하라 만민들이여, 온 세상에 입맞추리라. 형제들이여, 푸른 하늘 위에는 사랑하는 주가 분명히 계시리라. 땅에 엎드려 비옵나니 만물들이여, 조물주를, 창조주를 믿고 있는가. 푸른 하늘 위에서 주를 찾으라. 많은 별 위에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품에 안겨라. 만민들이여, 온 세상에 입맞추리라.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이여, 낙원에서 온 아가씨여,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1시간 11분짜리를 영화에서는 11분으로 줄여놨고요. 저는 그거를 4분으로 줄여놨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죠. 아쉬운 분들은 카핑 베토벤 영화를 보시고요. 그 11분으로도 성에 안 차시면은 유튜브에 1시간 11분 13분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베토벤 합창 교향곡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맺기 전에 우리 그 합창 대원 그 여자 대원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합창 단원들의 그 표정이 어땠습니까? 여섯 명 나왔습니다. 처음에 네 명, 그다음 좀 간격이 있은 다음에 두 명 나왔는데 다 어떤 모습이었죠? 저는 그러고 보면서 이 생각했는데, 저 내 모습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모습이네. 근데 여섯 번째 그 여인에게서는 야릇한 기대와 미소가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합창으로 꽝 하고 들어갔을 때 모든 그 합창 대원들이 환호를 하듯이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찬양의 그 기쁨의 힘은 청중들에게도 다 전달되는 거죠. 거기에는 베토벤을 싫어했던 사람들, 또 베토벤 것을 뭐 도둑질했던 그 조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 환희의 송가에 취해버리게 되는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도 하늘의 뜻을 이루리라는 성도의 내적인 기쁨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적인 기쁨의 힘이 확인되고 그리고 액티베이트 되는 자리, 활성화되는 자리, 그것이 배가 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존을 넘어섭니다. 예배는 생명의 세계를 노래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배는 이렇게 듣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들이 다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그죠? 고백, 기도 올려드리는 것도 능동적이죠. 헌금 드리는 것, 인사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능동적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능동이죠. 이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부름에 응한 것입니다. 응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고조시켜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풍요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의 그 힘,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간의 묵상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종종 이제 또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자신의 예배의 그 내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생명을 깊이서부터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향한 나의 기대가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 기쁨이 땅을 향해서 퍼져나갈 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복된 지고한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 최고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